그 성벽 뒤를 돌매 유명한 사건입니다. 예. 요리 11장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 믿음으로 그들이 같이 읽읍시다. 믿음으로 그들이 이래 동안 여리고 성벽 주위를 돌매 성벽이 무너져 내렸으며 예. 믿음으로 그들이 예. 자, 기도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저희가 오늘 풍성하게 부어주시고 참으로 주의 성령께서 저희를 충만케 하여 주시며 은혜와 또 지혜와 또 주를 두려워함과 주의 임재로 가득 찬 그런 시간이 되도록 두시기를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참으로 선포되는 말씀에 기름 부어주시고 저희 마음에 또 은혜를 더욱더 넘치게 하시기를 간구하고 예수를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예, 믿음으로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홍해를 건넌 것이 파라오와 이집트를 피한 믿음이라면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를 무너뜨린 것은 정복하고 승리하는 믿음입니다. 29절에 보면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마른 땅을 건너도 건넜으나 믿음으로 그들은 할 때 믿음으로 그들하고 30절에 믿음으로 그들이 이래 동안 할 때 같은 그들인데 사람이 다릅니다. 동일 인물이 아닙니다. 40년의 세월이 지나서 홍해를 건넜던 사람들이 다 죽고 난 후에 그 후대의 사람들입니다. 그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 이 믿음으로 건넜던 사람들이 믿음으로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게 아니고 그들은 다 강해서 죽었단 말이죠. 믿음으로 홍해를 마른 땅을 건넜던 그 출애굽한 히브리 1세대들은 놀랍게도 순교를 한 것이 아니라 다 죽었는데 왜 죽었냐면 불신으로 죽었습니다. 불신으로 모두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히브리서 3장 18절 19절에 보면 또 그분께서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들이 자신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오직 믿지 아니한 자들이 아니냐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이 믿지 아니하여 능히 들어가지 못한 줄로 아노라. 믿지 아니하여 홍해를 건넌 이들 가운데 갈렙과 요소를 제외한 출애굽 1세대들은 모두 광야에서 불신으로 믿음 없음으로 믿지 아니하여 죽임을 당했고 아무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믿음으로 상상할 수 없는 큰 이적들을 체험하고 놀라운 경험을 했다고 해서 그 믿음이 크고 강하게 자라는 것은 아닙니다. 표적은 믿음의 성장을 돕지 못합니다. 광야를 통해 그들의 믿음은 연단되고 꾸준히 자라난 것이 아니라 믿음이 파산나고 말았습니다. 홍해를 걷는 것은 파라오와 이집트라는 세상과의 단절을 가져다 준 믿음의 승리였습니다. 광야에서의 불신은 육신의 정욕에 따른 시험이었습니다. 이 시험에서 그들은 실패했습니다. 이집트의 추격과 영양권만 벗어나면 모든 것이 끝인 줄 알았지만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더 이상 자신들을 종으로 삼고 매질하고 일을 시키며 괴롭히는 이집트는 없었지만 육신의 정욕은 더 끈질기고 지독한 것이었습니다. 홍해를 건넌 후에 그들의 원수는 없어졌기 때문에 광야에서는 이제 참된 자유와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넘칠 것 같았지만 오히려 끊임없이 불평과 원망과 불신이 솟아져 나왔습니다. 결국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40일간 정탐꾼을 뽑아서 보내었는데 그 땅의 백성과 도시들을 다 탐지한 후에 돌아와서 이들의 불신은 하나님의 경로를 돋아내기에 충분할 만큼 아주 정점에 불신의 정점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한 땅으로 올라가라 명령하셨지만 그들은 장막에서 우리가 어디로 올라가랴 하고 말았습니다. 신명기 1장 28절 본 거예요. 하나님께 올라가라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로 올라가랴 이래요. 주님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1장 29절 30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이르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 너희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눈앞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같이 너희 앞서가시는 그분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이렇게. 무서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이집트에서처럼 여기서도 똑같이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너희를 위하여 주님께서 싸우신다. 이집트에서는 그런 일이 있게 된다. 그러나 그들은 안락 자손들이 무섭고 두려웠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앞서가서 싸우시겠다는 약속을 믿지 못했습니다. 믿지 않았습니다. 믿음이 순종을 낳듯이 불신은 자동적으로 불순종을 낳고 극기야 반역과 거역으로 나타났습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신명기 1장 32절에 이 일에서 너희가 주 너희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였도다. 말씀을 믿지 않았어도 두려워 말고 무서워하지 말고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싸워 너희를 위해 싸우겠다는 이 말을 믿지 아니하였도다 말이야. 이 일에 너희가 주 너희 하나님의 말씀 믿지 아니하였도다. 전부 장막이 처박혀가지고 우리가 어디로 올라가랴 이랬어요. 하나님 올라가라고 우리가 어디로 올라가랴 올라가긴 어디로 올라가니 말이죠. 하나님한테 뭐 한마디 놀고 있는데 이런 식입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106편 5절에서 참으로 그들이 그 기쁨의 땅을 멸시하며 그분의 말씀을 믿지 않냐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의 불신과 불평에 얼마나 노하셨던지 그들을 모두 멸하셨습니다. 유다서 1장 5절에는 그러므로 비록 너희가 전에 이것을 알았으나 너희로 하여금 기억나게 하려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이집트 땅에서 구원하시고 그 뒤에 믿지 않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했습니다. 믿음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을 믿지 않을 때 단지 얻지 못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귀에 비용해서 뭐 제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거죠. 우리가 믿음으로 뭘 얻어야 할 때 그걸 얻지 못하면 아, 얻을 수 있었는데 그걸 못 얻다 참 아깝다. 가나안 땅을 얻어야 되는데 가나안 땅을 못 얻어가지고 참 우리가 안타깝게 됐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니냐면 못 얻은 정도가 아니라 그냥 광야에서 그들은 모두 멸망을 당했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영생은 믿음으로 얻습니다. 그죠? 믿음으로 값없이 얻어요. 그럼 믿지 않을 때 그냥 영생만 못 얻고 우리가 살다 마는 것이 아니라 영벌의 심판을 받습니다. 믿음으로는 하늘로 갑니다. 그러면 그렇지 않을 때, 그 믿지 않을 때는 그냥 이 땅에만 살다 끝난 것이 아니고 하늘만 못 가는 것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그 혼은 지옥으로 내려갑니다. 믿음으로 값없이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을 받지 않으면 그것만 못 받는다, 안 받는다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린 복음서에서 왕이 초청한 혼인잔치를 거절한 사람, 거부한 사람들의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왕의 혼인잔치에 못 갔어. 뭐 그 잔치의 기쁨에 참여하지 못하고 뭐 음식을 먹지 못하고 뭐 그런 걸로 끝나는 게 아니란 말이죠. 모두 자기 일로 인해서 왕의 초청을 거부를 했는데 혼인잔치에 가지 않는 것으로 끝이 난 것이 아니라 어디 있어요? 왕이 어떻게 합니까? 마태복음 22장 1절에 왕이 이것을 듣고 노하여 군대들을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죽이고 그들의 도시를 태우고 왕의 잔치에 참석 안 하면 잔치에 참석하는 것 끝이 아니라 왕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모든 이 믿음으로 우리가 행하고 얻고 취해야 할 것들을 얻지 못했을 때 그 불신에 인한 대가는 말이죠. 못 얻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망한다는 거죠. 예수를 믿지 않으면 그냥 안 믿고 살았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복을 못 받고 그냥 살았다. 그것이 아니라 지옥의 멸망을 받게 되고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가나안 땅을 못 가서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 못 간 걸로 끝이 아니었잖아. 가나안 땅 못 가면 우리 여기서 살지 뭐. 응? 좀 아깝지만 실수다 후회다가 아니라 멸망을 당했다요. 광야에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불평과 불신은 광야 백성들의 특징이었습니다. 주님은 불신의 세대를 악한 세대라고 말씀합니다. 신명기 1장 35절에 분명히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주기로 명시한 그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 1세대를 이끈 모세와 아론, 미리암과 같은 출애굽의 지도자를 역시 다 죽었습니다. 세상을 예표한 이집트에서 유월절을 지키고 그 피로 구원받아서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며 구름 속에서 침례를 받았던 그들이 왜 믿음으로 살지 못했는지, 왜 불신으로 죽었는지 말이에요. 그저 놀랍기만 할 뿐입니다. 모세라는 뛰어난 영적 지도자가 그들 가운데 있었고 하늘에서는 날마다 만나가 내려왔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주야로 함께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여리고를 정탐하고 온 후에 온전히 믿음을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보기에 여리고성은 단순히 토성이나 산성 정도가 아니라 요새 그 자체였습니다. 요새 그 자체였습니다. 광야에서는 그나마 여리고 적은 믿음이 있었지만 결국 이들은 철옹성 같은 여리고성을 보면서 그 믿음이 다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신명기 1장 28절에 우리가 어디로 올라가랴, 우리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며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강하고 키가 크며 그 도시들은 크고 성곽이 하늘에까지 닿았고 또한 우리가 거기서 아낙 족속의 아들들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에 그 성곽이 뭐 하늘에 닿았고 하늘에까지 닿았고 그들이 여리고성을 받을 때 여리고성이 그냥 와 크고 웅장하고 높다 이 정도가 아니었다. 저 성은 뭐 하늘에까지 닿은 성으로 그래 보였다 이거죠. 이집트에서 열 가지 재앙을 보았고 홍해바다 갈라지는 것을 보았지만 여리고성은 하나님이 계셔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먼저 가셔도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믿음이 크고 강해지면 여리고성이 약해집니다. 믿음이 커지면 환경은 작아집니다. 반대로 믿음이 없어지면 작은 물소리도 폭포수처럼 들리고 작은 바람소리도 거대한 태풍처럼 들리고 그냥 물결이 조금 밀어도 거대한 파도처럼 집채 같은 산더미 같은 파도처럼 보입니다. 구원받은 대부분의 성도들이 이 땅을 광야의 백성들처럼 살아갑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나 믿음으로 살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건짐을 받았지만 믿음으로 이겨야 할 것들 앞에서는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포기해버립니다. 약속의 땅은 여리고 넘어 있습니다. 여리고를 정복해서 승리하지 못하면 얻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올라가서 취하라고 하셨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해서 올라가면 하나님은 이미 앞서가시고 우리를 위해 싸우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문제는 믿음으로 순종해서 나가느냐 아니냐의 문제지, 그 앞에 있는 적의 수가 얼마나 많고 그 크기가 얼마나 큰가, 그들의 힘이 얼마나 강대한가,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다. 내가 싸워야 한다면 그런 것들을 면밀히 분석하고 계산해 봐야 되겠지만,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시고 우리를 앞서가서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시면 이 땅의 모든 군대는 지푸라기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고 순종할 때만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시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우리를 앞서가서 뭔가를 행하십니다. 우리가 믿고 순종할 때만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리고 앞에서 그들을 두려워하고 겁을 먹고 낙심했지만, 사실 여리고 앞까지 온 이스라엘을 보고 겁을 먹은 사람들은 사실 여리고 주민들이었습니다. 여리고 사람들은 사실 더 겁을 먹고 있었는데, 이 사실을 이 정탐꾼들은 몰랐어요. 그들이 보고하놨어요. 우리가 여리고에 가보니까 아낙 자손들이 벌벌 떨고 있더라요. 여리고 주민들이 막 겁을 먹고 있더라. 이런 걸 몰라, 이런 걸 보고하지 않았던 거죠. 응? 그러니까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런 걸 이 봤죠. 믿음으로. 응? 이 봐서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뭐 이제 우리의 빵이다 이렇게 말해. 응? 아, 우리 너희 취할 수 있다 했는데 나머지 정탐꾼은 그렇게 안 봤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보고를 안 한 거죠. 홍해를 건넌 소식이 이미 그들 모두에게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15장 14절 16절에 보면, 백성이 듣고 두려워하며 슬픔이 블레셋 그 주민들을 사로잡으리니 에돔의 족장들이 놀라고 모압의 영사들이 벌벌 떨며 가나안의 그 주민들이 다 노그리다. 그 여리고성 사람들이 가나안 주민들이란 말이에요. 가나안의 그 주민들이 다 노그리다. 그들에게 두려움과 무서움이 임하며 주의 크신 팔로 인하여 그들이 돌같이 잠잠하리니, 오 주여, 주의 백성 곧 주께서 사신 그 백성이 건너기까지 그리하리이다. 그러니까 지금 가나안 족속들은 사실 다 녹았습니다. 다 녹아있어요. 다 녹아있는데 그 다 녹아있는 상대를 향해서 지금 겁을 먹고 있어요. 겁을 먹은 상대를 제압하는 일은 아주 쉽습니다. 두려움과 무서움이 이미 임해가지고 가나안의 그 주민들은 간담이 다 녹아내린 그런 상태였는데, 그런 가나안 주민들 앞에서 도리어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믿음은 담대함과 용기를 주지만 불신은 두려움과 절망을 줍니다. 영적 전쟁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세상과 싸우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죄와 싸워 이기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육신의 정력과 안목의 정력과 인생의 자랑을 무너뜨린 것이 너무 힘든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오늘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이 사건에서 승리하는 믿음에 대해서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 2세대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으로 나아갈 때 처음 전쟁에서 주신 이 승리는 모든 성도들이 이 땅을 살면서, 이 땅을 믿음으로 살면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 걸 가르쳐 주십니다.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가? 승리는 어떻게 쟁취할 수 있는가요? 성경에 기록된 역사적 사건은 모든 영적인 사건의 모델이 된다는 점을 유념하십시오. 30절입니다. 믿음으로 그들이 이래 동안 여리고 성벽 주위를 돌매 성벽이 무너져 내렸으며, 믿음으로 그들이 이래 동안 여리고 성벽 주위를 돌매 성벽이 무너져 내렸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이 성을 공격하거나 또 그것을 쟁취하는 일은 많은 희생과 피해가 따르기 마련입니다. 특히 요시아 된 성을 공격할 때는 치열한 공성전이 벌어지기 마련입니다. 공성전. 응? 성 위에서 화살을 날리고 뜨거운 물과 기름을 쏟아 부을 때면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고 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성을 공격하는데 사람들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전쟁 방식과는 전혀 다른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이래 동안 여리고 성벽 주위를 도는 것이 전부입니다. 성을 기어오를 수 있는 사다리를 만드는 것도 없고 앞에 같은 크게 토성을 사는 일도 없습니다. 지하 터널을 파든가 트로이의 목마처럼 성 안에 잠입할 수 있는 기발한 책략도 없습니다.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래 동안 성벽 주위를 돌았습니다. 여호수아 6장을 보면, 여호수아 6장 3절 5절에 보면, 너희 모든 군사는 그 도시를 내어사고 도시 주위를 한 번씩 돌되 여시의 동안을 그리할지니라. 7명의 제사장은 7개의 양뿔 나팔을 들고 언약궤 앞에서 갈 것이요. 7째 날에 너희가 도시를 7번 돌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뿔 나팔을 길게 불어 너희가 그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온 백성은 큰 소리로 외칠지니라. 그리하면 그 도시의 성벽이 납작하게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각 곧장 자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니라. 이게 전부입니다. 하루 여기서 해동을 한 바퀴 돌고 응? 그 일곱째 날에는 고함 지르는 거예요. 응? 한 바퀴 돌다가 제사장하고 제사장들 제사장의 양불 나팔 소리를 길게 불면 고함 지르는 거예요. 그럼 어때? 그리하면 뭐라고요? 그 도시의 성벽이 납작하게 무너져 내린단 말이죠. 어제는 폭파 공법이라고 보셨죠. 거대한 막 몇백 층짜리 건물이라도 폭파 공법으로 탁 하면은 어때야 돼요? 그냥 평지가 되어버리죠. 주위 건물이 그냥 막 그냥 평지, 여리고성이 무너지니까 완전 폭파 공법이에요. 현대적으로 하면 밑에 마치 뭐 지뢰나 어? 폭약을 매달아 놨는 것처럼 그냥 탁, 그냥 탁 납작하게 무너진다 이거죠. 이게 전부입니다. 만약 광야에서 불신으로 인해 죽은 출애굽 1세대들이 말이죠. 여리고 앞에서 막 불신을 쏟아내서 돌아갔던 1세대들이 여리고성이 이런 방식으로 쉽게 무너진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았을 겁니다. 아니, 그러면 싸우는 게 아니고 돌다가 돌면 무너져 그러면은 겁낼 거 하나도 없죠. 응? 여리고성이 이런 방식으로 무너진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말이죠.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할 일이 없었을 겁니다. 칼과 창으로 무장한 기병들과 잘 훈련된 보병들과 싸워서 죽고 죽이는 것이 아니라 단 한 명의 희생도 없이 여리고성이 무너진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아무도 겁을 먹지 않았을 겁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미리 과정과 방법을 알고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 그렇다면 뭐 문제될 게 없지요 할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진작 말씀하시지. 그럼 나도 뭐 우리도 그냥 올라가죠. 그런데 이런 자기들은 그런 생각을 못했던 거죠. 하나님께서 올라가라 해서 올라갔으면 이렇게 뭐 됐습니다. 하나님 방법을 가르쳐주시고 하는데 물론 그런 건 몰랐어요. 왜 안 믿어보니까 하나님 안 가르쳐준 겁니다. 하나님께서 불신의 세대들에게는 설명이나 설득을 통해서 이해를 구하지 않습니다. 내가 불신을 가지고 있고 불순종을 하겠다고 생각하고 보면 하나님께서는 설명을 해주지 않습니다. 미리 전개될 일들을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이 말은 미리 과정을 다 알고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과정을 다 설명해 주시고 이해를 구하시고 이해됐냐? 그럼 해봐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사람들은 이해가 되고 설득이 되고 승산이고 가능성이 높아야 움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것으로 행하지 않으시고 그냥 믿음으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행하라. 사람들은 미래를 예측하고 미리 알려고 합니다. 그럼 미리 다 들어보고 쉽네 어렵네 가능하겠네 이렇게 또 순종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먼저 믿겠냐 순종하겠냐 이게 보고 다음에 길을 여시는 분이죠.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과정과 방법 등을 미리 보여주시거나 알려주기를 사람들은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그런 건 없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희를 위해 싸우리라 내가 너희 앞서가리라 뭐 이런 말씀입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이 말씀을 믿고 나가느냐 안 나가느냐 이것이면 이것으로 충분하다면 그것이 바로 믿음이고 믿음을 행하는 겁니다. 이것으로 충분하다면 다른 말씀 필요 없고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희를 위해 싸우리라 이런 말씀으로 충분하다 이거죠. 이 말씀에 다른 어떤 설명이나 증거가 필요하지 않다면 그는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믿음으로 행할 때 승리는 선물이고 탈취물입니다. 믿음으로 행할 때 원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을 때 여리고는 하늘에 닿은 거대한 성곽이 되고 맙니다. 저와 여러분 앞을 가로막는 홍해가 있습니까? 아니면 여리고성이 있습니까? 반드시 건너야 되고 반드시 넘어야지만 나에게는 어떤 힘도 능력도 지혜도 없습니다. 사람이 언제 절망하는지 압니까? 언제 절망하는 것 같아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었고 동원할 수 있는 수단이었고 그렇다고 해서 어디선가 누군가로부터 도움의 손길을 전혀 찾을 수 없을 때 절망을 합니다. 뭔가 지푸라기도 잡을 일이 있어야 돼요. 근데 비비될 언덕이 없다 이거죠. 자신이 할 수 있는 마지막 노력과 시도조차 허무하게 실패할 때 끝이다 이렇게 절망을 합니다. 이때 절망을 해요. 사실 이때가 믿음의 출발입니다. 사람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기도 외에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서 죽으면 죽으리라 망하면 망하리라 이렇게 결단을 하면서 기사 회생을 노렸는데 성도들은 그렇게 노리죠. 금식도 하고 기도도 하면서. 근데 정말 죽게 생기고 정말 망하게 생겨버리면 마음속 깊은 곳에 있던 그 가능성이 다 사라지니까 바닥이 나버립니다. 야, 정말 죽으면 죽으려 했는게 나 죽겠다는 뜻은 아니었는데, 응? 그런 결단으로 내가 어떻게 역전의 기회를 하나 주시려나 보다. 응? 이걸 기대하고 사실은 내가 죽으면 죽으라 말했는데 정말 죽게 생겼다 이거예요. 정말 망하게 생겼어요. 그러면 막 사람들 절망해버려요. 응? 믿음이 다 들어, 막 그 밑바탕이 다 드러나버리면 다 드러나버립니다. 왜? 그 참이 아니에요. 그 참된 고백과 진실이 아니었던 거죠. 응? 자, 진짜 한번 죽어봐라 그래버리면요 뒤집어지는 거죠. 하나님은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듯이 여리고 성 앞에서도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믿는다면 그 믿음이 모든 것이 해결책이고 공급책이 되고 남을 것입니다. 다시 30절입니다. 믿음으로 그들이 이래 동안 여리고 성벽 주위를 돌매 성벽이 무너져 내렸으며, 여리고 성 주변을 매일 온 것은 구경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개구멍이라도 찾겠다는 심정으로 여리고 성의 약점을 살피기 위해서 돌았던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그냥 그렇게 명하셨던 것입니다. 이래 동안 성을 도는 데는 믿음이 필요했습니다. 요사 6장 5절에 보면 그리하면 그 도시의 성벽이 납작하게 무너져 내리니 백성은 각각 곧장 자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말씀하셨는데, 이들은 자신들이 성을 도는 일이 성을 무너져 내리게 하는 일이란 점을 믿었습니다. 성을 도는데 성을 도는 일을 성을 도는 일은 믿는 사람들이 할 일이고 성을 무너뜨리게 하는 일은 주님이 하실 일입니다. 내가 믿고 돌면 됩니다. 믿고 돌면 돼요. 어떻게 무너지는지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무너뜨리는 건 주님이 하실 일이란 겁니다. 성을 무너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거나 울부짖고 금식해야 할 일이 아닙니다. 많은 이들이 하나님이 하실 일을 자신들의 기도와 믿음으로 이루어야 하는 것처럼 시도합니다. 정작 믿음으로 순종해서 해야 할 일은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주제넘게 참견하는 것을 믿음인 줄로 아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홍해를 가르는 일은 주님이 하실 일이고 잠잠히 기다리다가 홍해를 건너는 일은 성도들이 할 일입니다. 여리고 성을 무너지게 하시는 분 하나님이시고 성을 도는 일은 성도들이 할 일입니다. 믿음으로 성을 무너뜨렸다가 아니라 믿음으로 성을 돌았다예요. 믿음으로 홍해를 갈랐다가 아니라 믿음으로 홍해를 건넜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해야 될 일을 지금 엉뚱하게 믿음으로 홍해를 갈랐다, 믿음으로 성을 무너뜨렸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거나 말하거나 뭐 설교하는 일이 허도 안 돼요. 믿음으로 성을 무너뜨린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성을 돌았어요.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건넜지 홍해를 가른 게 아닙니다. 홍해는 갈라졌고 건넌 거예요. 믿음으로 건너는 겁니다. 성도들이 믿음으로 하는 게 자꾸 엉뚱한데 하나님이 하늘 일에 자꾸 믿음으로 갖다 붙여버리면 어떤 성도도 믿음으로 홍해를 못 가릅니다. 어떤 성도도 믿음으로 여리고 성을 못 무너뜨립니다. 그럼 뭘 하냐? 믿음으로 여리고 성을 도는 겁니다. 믿음으로 돌면 여리고 성은 무너진단 말입니다. 성도들은 항상 자신들이 할 일, 하나님의 일을 정확히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을 도는 일은 믿음으로 성을 도는 일이 성도들이 할 일입니다. 죄를 자백하는 일은 우리가 할 일이고 용서하시는 분은 하나님, 깨끗게 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자백은 안 하고 용서해달라고 계속 구해요. 주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용서해 주시옵소서. 자백하면 용서를 받습니다. 용서해 주는 건 하나님이에요. 자백은 내가 해야 할 일인데 용서를 자꾸 애쓰하지 말고 말이야. 요청하지 말고 자백하라고. 그냥 하나 앞에 자백하고 고백하라고. 죄를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고 고백하면 용서는 하나님이 하시고 깨끗게 하시는 주의 피가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 그건 주님이 하실 일이단 말이야. 나의 피로를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아뢰는 일은 우리가 할 일이고 피로를 공급하신 일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의 염려와 모든 일을 맡기는 일은 우리가 할 일이고 우리의 생각을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믿음으로란 말을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해야 돼 하는 것처럼 생각한다면 그건 큰 오해입니다. 믿음으로란 말은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들의 지혜와 방법과 완전히 다릅니다. 여리고 성을 돌리면 그 성이 지진으로 무너질지 뭐 성이 저절로 붕괴돼서 무너질지 이론적 설명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사람들의 생각과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예가 허다합니다. 우리는 자연적인 현상과 법칙 내에서만 무엇을 생각할 수 있지만 주님은 자연적 법칙을 마음대로 조절하실 수 있습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요단강을 갈라버리시는 일은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닙니다.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는데 지진이나 불이나 강풍이 아니라 이래 동안 성을 놀고 마지막 날에 함께 고함을 일러 무너뜨리는 일은 사람들의 지혜와는 너무나 동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불순종한 요나를 아시리아로 옮길 때 고래를 사용하셨고, 블레셋 때 거인 골리앗을 죽이는 데는 다윗의 물맷돌을 사용하셨고, 굶주린 5천명의 청중을 먹이시는 데는 어린 소년의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사용하셨고, 광야의 엘리야를 먹이시는 데는 까마귀를 사용하셨습니다. 사자굴에 갇힌 다니엘을 구하시고 불속에 던져진 히브리 청년을 구하는데 주님이 사용하신 방법은 늘 사람들의 상상을 초월하는 어떤 것이었습니다. 전에 주님은 파라오의 군대와 싸우는 대신 홍해를 열어 피하게 하셨지만 이번에 여리고는 정복하게 하셨습니다. 원리는 동일합니다. 믿음으로. 이것이 전부입니다. 성도의 생활 원리는 믿음으로란 한마디가 전부입니다. 여리고 성은 이스라엘의 군사력이나 무기체제로는 싸워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 상대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요수아를 비롯한 출애굽의 이 세대들이 가진 놀라운 힘은 무기야 말과 돈의 힘이 아니라 믿음의 힘이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 성을 정복하는 데 필요한 것은 훈련된 200만의 군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이래 동안 그 성을 돌 수 있는 순종이었습니다. 피하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 주님의 명령대로 그 성을 이래 동안 돌 때에 여리고 성은 납작하게 무너졌습니다. 주님이 주신 계시와 조명대로 행할 때 승리는 주어집니다. 이에 비해 다른 모든 방법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자신의 힘과 지혜로는 감당할 수 없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상대할 생각조차도 할 수 없는 그런 상상조차도 할 수 없는 그런 환경에 놓이면 무력감을 느낍니다. 단지 한가닥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기대하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미쳐버릴 지경에 도달합니다. 성도들은 이런 때에 놓이면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매달립니다. 우리 앞에 놓인 이런 환경들, 시험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귀한 승리를 주시고자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여리고성은 사탄의 견고한 요새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인명과 지명 가운데 예표적 진리를 보여주는 예들이 많이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이집트는 세상, 파라오는 마귀, 뭐 에서와 그 족속은 아말렉은 뭐 육신을 예표합니다. 여리고는 이스라엘의 약속한 땅을 들어간 첫 관문이며 반드시 무너뜨려야 할 견고한 요새입니다. 그렇다면 이 성을 무너뜨리는 방법이 뭡니까? 고린도서 10장 3절과 4절에 비록 우리가 육신 안에서 행하나 육신을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이는 우리의 전쟁 무기가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을 통하여 요새들도 무너뜨리는 강력한 힘이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이건 구약이나 신약이나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 성을 이래 동안 돌게 하시고 언약궤와 제사장들을 세우신 것은 이런 영적인 진리를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전쟁 무기가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을 통하여 요새들도 무너뜨린 강력한 힘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여리고 성을 이래 동안 돌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이제 마지막 날에 고함을 같이 힘을 합쳐서 고함을 지르게 하셨어. 소리를 지르게 하셔서 무너뜨렸대요. 하나님을 통하여 요새들로 무너뜨리는 강력한 힘이다. 그 진리를 가르쳐주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또 한 가지 진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자들의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권능은 드러난다는 겁니다. 믿음은 통로입니다. 하나님 얼마든지 홀로 모든 일을 다 행하실 수 있지만 성도들의 믿음을 통해서 일하시길 기뻐하시며 성도들과 함께 일하십니다. 믿음으로 그들이 이래 동안 여리고 성벽 뒤를 돌매 성벽이 무너져 내렸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돌았기 때문에 무너져 내렸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돌았기 때문에. 믿음으로 그들이 이래 동안 여리고 성벽 뒤를 돌았기 때문에 성벽이 무너져 내렸다. 하나님은 자신이 하신 일을 성도들의 믿음 때문에 된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그 말씀을 믿을 때 주님은 자신이 행한 모든 일을 믿는 자의 공로로 돌리십니다. 우린 복음서를 통해서 이런 예를 수없이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온전하게 하였느니라. 너희 믿음대로 되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주님은 자신의 능력과 행위를 모두 믿는 자의 공로와 의로 돌리십니다. 이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예입니다. 믿음은 능력이요. 믿음은 풍요한 자산입니다. 여리고 성을 무너뜨린 사건은 영적 전쟁을 승리하는 법에 대한 모범 교본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주님 우리의 구원의 대장이십니다. 주님은 승리를 주십니다. 골로새서 15장 57절에 그러나 우리 주 예수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승리를 주시는 승리는 믿음의 결과며 보상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이 믿음에 따른 은혜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믿을 때 주님은 성도들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패배자로 살 것인가 승리자로 살 것인가는 믿음에 달려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모든 곳에서 그리스도로 하는 냄새를 풍기게 하신 하나님께 이제 감사하노라. 승리하게 하시고, 자 보십시오. 우리를 이기게 하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이기는 것은 뭐죠? 우리로 하여금 이김을 갖게 하는 것은 우리의 힘과 지혜가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조직이나 인맥이나 사람이나 사람의 머리수나 도의나 권력이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주님 어떤 환경에서나 우리에게 지속되고 영구적인 승리를 주십니다. 문제는 믿음입니다. 믿음을 더 크게 해주시길 구하십시오. 믿음이 자라나길 간구하십시오. 요한일서 5장 4절에 이는 무엇인지 하나님에서 난 것이 세상을 이기기 때문이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니 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일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시는 것, 우리 속에서 주님이 드러나신다. 그럼 그것이 승리입니다. 그것이 승리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과 성품과 인격과 지혜가 드러나는 통로입니다. 믿음을 통해서 주님이 드러난다. 믿음은 하나님의 신격이 우리 몸을 통해 드러나게 하는 수단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 같이 믿음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일단 기도하십시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위엔을 다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시고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시련과 연단이 있을 때 저희가 인내하고 오래 참을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저희로 하여금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 우리가 해야 할 일과 하나님 행하실 일들에 대한 명쾌한 구분이 있도록 도와주시고 제가 늘 믿음으로 순종해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라고 하신 일들에 순종함으로써 좀 승리를 주시고 항상 이기게 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맛보게 하시고 세상에 드러내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주시길 간구합니다. 감사를 드리고 예수를 기도합니다.